세계 뉴스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데 따라 북중러 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찰스 브라운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3일 전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운 의장은 이날 해외 순방 도중 기자들에게 북한을 가리켜 우리가 볼 때 누군가 밀고 들어오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좀 더 많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는 게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풀이됩니다. 다만 브라운 의장은 북러가 맺은 새 조약이 구속력 없는 광범위한 합의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북러 합의에 관해 내가 받은 의견은 지나치게 구속력이 없는 광범위한 합의라는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과 러시아가 손이 묶이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우려하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북한이 가장 원하는 기술은 러시아가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평양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중에는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4조가 포함돼 있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릭 스미스 미 해병대 사령관이 중국의 공세에 대비할 목적으로 신속 대응 가능한 연안작전연대 MLR을 향후 몇 년 안에 괌에 배치할 계획을 21일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미스 사령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MLR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침략에 대응해 일본과 한국, 필리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 해병대의 새로운 MLR은 필리핀에 신속 전개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제1열도선의 중국 측 안쪽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열도선이란 중국의 군사전략상 개념으로 전력전개의 목표선이자 대미 군사방어선으로 꼽힙니다. 이 중에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이 있는데 스미스 사령관이 언급한 제1열도선은 중국 쪽에서 볼 때 일본 남부에서 오키나와를 거쳐 타이완을 감싸고 남중국해를 에워싸는 구역을 안에 두고 있습니다. 스미스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해 만일 그들이 일본이나 필리핀을 공격한다면 몹시 나쁜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말한 MLR은 2020년 발표된 2023 미 해병대 발전 전략에 포함된 신개념 편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의 최근 방북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북한 국빈 방문은 모스크바와 평양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북으로 북러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적인 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건설적인 대화와 긴밀한 공동작업을 계속하면 좋겠다라는 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모스크바 방문 초청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4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병원을 공습해서 가자지구 보건부의 응급 담당국장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하니 알 자파라위 응급 담당 국장의 사망으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의료진 수가 500명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자 외에 지금까지 최소 300명의 의료진이 구금돼 있는 상태라고 가자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으로 하마스의 고위 지휘관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코파 아메리카 남미 축구 국가대항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시작됐고요. 다음 달 14일 결승전까지 16개 나라 대표팀이 미국 전역 14개 도시 경기장에서 4개조로 나눠서 열전을 펼칩니다. 자, 코파 아메리카 1916년부터 시작된 남미 국가들의 축구대항전입니다만 이번 대회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그동안 캐나다와 멕시코 등과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이 대회에 참가해왔고요. 2016년에 코파 아메리카 100주년 기념대회를 주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치안 불안 때문에 대회 유치권을 반납한 에콰도르를 대신해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서 준비한 경기장과 시설을 활용하고요. 또 월드컵 분위기를 끌어낸다는 목적 등으로 이번 대회를 유치했답니다. 자, 아시다시피 남미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전통의 축구 강국의 땅이죠. 펠레도 있고 마라도나 같은 전설적인 선수가 있고 지금 국제무대에서 누비고 있는 메시, 호나우두, 네이마르 등 세계 최고의 선수를 길러낸 산실인데요. 대회 첫날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경기장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의 경기는 이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를 향한 함성과 환호 속에 아르헨티나가 캐나다를 2-0으로 이겼습니다. 미국 팀은 우루과이와 파나마, 볼리비아가 있는 C조에 있습니다. 볼리비아와의 조별 첫 경기에서 미국이 2-0으로 이겼고요. B조인 멕시코와 자메이카의 경기 1-0 멕시코의 승리였습니다. 자,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축구 대항전이 된 이번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 7월 14일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 살펴보는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오늘 인물은 한국전의 영웅입니다. 제임스 벤 플리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인물 아메리카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6월 24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9분을 막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31도고요. 굉장히 맑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자강도 중간 강계, 함흥 선봉, 해산 3지원은 오전부터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동쪽은 오후에 대체로 흐려지는데 선봉과 청진은 오후에 가끔 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25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 5에서 30m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 17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신의주, 함흥 청진의 아침 최저 16도고요. 원산 18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13도, 해산 12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신의주, 함흥, 그리고 원산이 28도, 29도 사이고요. 중강이 25도, 해산 20도, 그리고 청진의 낮 최고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주말에 크림반도를 공격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미국의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지난주에 남중국해에서 충돌한 걸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 애플사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잠정 위반한 첫 번째 빅테크 기업이 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볼 텐데요. 23일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이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시를 공격했고 사상자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AFP통신은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시장을 인용해서 이번 공격으로 4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사일 5발이 발사됐고 이 중에 한 발이 세바스토폴시 해변의 상공에서 폭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지 관리들은 미사일 파편이 해변에서 쉬던 사람들을 덮쳤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러시아가 이번 공격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을 가리켜서 평화로운 주민들에 대한 의도적인 미사일 공격이라면서 워싱턴 크유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러시아 국방부는 23일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집속탄을 탑재한 에이테큼스 미사일을 쐈다면서 에이테큼스의 모든 임무를 미국 정찰 위성 정보에 근거해서 미국 전문가들이 입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이죠. 에이테큼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미국 측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무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 너머로 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필요하다면서 이 에이테큼스를 제공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전쟁이 확대되는 거 우려해서 그동안 거부했는데요. 결국 에이테큼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지난 4월에 발표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가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 반응 어떻습니까?
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공격 목표물들을 스스로 정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네, 자 주말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네, 러시아군 유도폭탄이 22일 하르키우시에 있는 아파트 건물에 떨어져서 2명이 사망하고 50명 이상 다쳤습니다. 또 23일에도 하르키우시 주택 아동교육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네요. 사상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무장교환들이 23일 경찰서 정교회 성당과 유대교 회관들을 공격했는데요. AFP통신은 경관 15명, 민간인 4명이 숨졌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AP통신은 이 괴한들이 데르벤트 소재 정교회 성당과 유대교 회당 각각 한 곳, 그리고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수도인 마하치칼라에 있는 성당과 교통경찰초소 각각 한 곳에서 총기를 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공격을 누가 저질렀는지 배후는 밝혀졌습니까?
세르게이 멜리코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수반은 어느 조직이 배우고 또 무슨 목적을 추구했는지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공격이 해외에서 준비됐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말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대테러 작전을 마무리했고 괴한 5명이 사망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네, 이 다게스탄이 무슬림 지역이라고요?
네, 주민의 대다수가 무슬림입니다. 다게스탄은 러시아 안에서도 아주 가난한 지역 가운데 한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과거에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영국 BBC 방송은 지난 2007년과 2017년 사이에 훗날 코카서스 이슬람 에미리트로 이름을 바꾸는 코카서스 에미리트라는 이슬람 성전주의 조직이 다게스탄, 인접 체첸, 인구세티아, 그리고 카바르디노, 발카리아 공화국에서 공격을 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10월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 다게스탄 지역에서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작년 10월에 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이스라엘에서 오는 비행기가 도착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이 화가 난 사람들이 지역 공항에 난입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그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근처에서도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이 크로커스 시청 행사장을 겨냥한 공격으로 140여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이슬람 무장조직인 IS가 배후를 자처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네, 이번 다기스탄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 중앙정부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 사회는 통합돼 있고 그런 테러 분자들의 출현은 러시아나 다기스탄 사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범죄수사기관인 러시아조사위원회는 이번 테러 행위에 관한 범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남중국해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충돌했는데 자, 이 문제를 두고 두 나라가 또 설전을 벌였다고요?
네, 필리핀은 중국이 지난 17일에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무력을 썼다고 비난했고요.
네.
예, 중국은 필리핀에 도발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남중국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필리핀 국방부는 세컨 토마스 암초로 가던 보급선에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이 고속으로 의도적으로 충돌했고 이 때문에 선원 한 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칼과 창을 든 중국 해양경비대원들이 총기를 뺏어샀고 보급선들의 일부러 구멍을 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길베르토 테오도르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이 보급 임무를 방해하려고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무력을 썼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번 충돌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중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해양경비대가 취한 필요한 조처들이 합법적이고 전문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24일에는 필리핀이 위반과 도발을 중단해야 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은 전쟁을 선동하는 일을 하지 않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할 거라고 23일 강조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서부 사령부를 찾아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는 굳게 서 있고 우리의 차분하고 평화로운 기질을 묵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하고 필리핀, 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둘러싸고 자주 충돌하고 있죠.
네, 이곳에 이 필리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어서 필리핀 해군이 주기적으로 선박을 사용해 필요한 물자 보급에 나섭니다. 이 암초는 필리핀의 베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해양경비대와 민병대 함정들이 이 보급선의 항해를 방해하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측은 계속 방해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또 계속 보급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필리핀은 보급 임무를 계속할 거라면서 이 임무는 누구의 허락이나 동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이른바 구단선이라는 걸 설정해서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영해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구단선에 있는 해역이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또 타이완의 광범위한 베타적 경제 수역과 겹쳐서 심각한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을 포함해서 남중국해 이해가 걸린 나라들은 이런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이들 나라는 남중국해가 국제 공역으로 모든 나라 선박과 비행기가 자유롭게 항해하거나 비행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하는 필리핀에 대한 군사 지원을 최근에 강화하고 있는데요. 만일 필리핀 군이 남중국해 등지에서 공격을 당하면 자신들이 필리핀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여러 번 경고해 왔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유럽연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미국 애플사에 대한 예비 조사를 마쳤다는데 어떤 조사인가요?
네, 유럽연합이 24일 미국 애플사가 유럽연합 EU의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이 같은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네,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디지털 시장법은 간단히 말해서 이 거대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서 EU가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골자는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과 외부의 플랫폼 간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요. 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지킴이, 문지기로서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게이트키퍼. 어떤 회사입니까?
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애플, 아마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모두 7개 회사입니다.
네.
예,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에 디지털 시장법이 발효된 이래 애플, 구글, 메타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거군요.
네, 디지털 시장법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고객들에게 더 저렴한 대체 방법을 알리고 또 이를 통해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애플이 이 부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설치하고 내려받게 할 때마다 이 앱 개발자에게서 50유로센트 미하로 54센트 정도의 핵심 기술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네.
네, EU 당국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앱 개발자들이 이 수수료 때문에 다른 앱스토어에 배포하는 걸 꺼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애플사의 반응 볼까요?
네, 애플은 지난 몇 달 동안 개발자들과 EU 집행위의 의견에 따라서 이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 변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애플사는 성명에서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개발자 중에 99%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 사업자 조건에 따라서 같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낼 걸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EU의 이번 결론이 잠정 결론이라는 거죠.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애플에 반박할 기회가 있습니다. 애플의 주장과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 25일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애플은 계속해서 위원회 의견을 듣고 수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도 애플사가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애플은 지금 미 국내에서도 법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월에 애플이 경쟁사의 앱 사용을 막는 등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선 TV 토론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에 모의 토론을 하면서 토론 준비를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이딴 사고가 발생한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서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미국에서 주택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값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미국 대선 소식부터 볼까요? 토론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텔레비전 토론입니다. 토론이 예전 대선 때보다는 빨리 열리는 거라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이 미 동부 시간으로 27일 밤 9시에 그 조지아주 애틀란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네.
통상적으로 TV 그 대선 TV 토론은 양당 전당대회 후인 9월이나 10월에 열리는데요. 올해는 이 대진표가 일찌감치 확정된 만큼 6월로 앞당겨서 진행이 됩니다. 이날 토론 진행은 CNN 방송사 앵커인 제이크 테퍼 씨 또 데이나 베슈 씨가 맡아서 약 90분간 진행하는데요. 두 번째 토론은 9월 10일 ABC 방송사 주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 토론에서 발언하는 순서라든지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결정이 됐습니까?
네, 발언 순서하고 자리 배치는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결정됐습니다.
네.
먼저 선택권을 따는 바이든 대통령은 화면 오른쪽 자리를 선택했고요.
예.
발언 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선택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합니다. 두 사람이 발언할 때 상대 후보의 마이크는 음소거가 되지만 마이크, 사회자 마이크는 열려 있습니다.
네, 그 토론자들의 그 연단 위에 뭐 메모라든지 다른 자료 같은 건 일절 가져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양측이 합의한 규칙에 따라서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펜과 종이, 물병 하나만 들고 토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네.
미리 작성한 메모나 소지품 가져갈 수가 없고요. 토론 중에 참모와 소통하는 것도 안 됩니다.
네. 토론하면 뭐 여러 가지 규칙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언 시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자가 제기한 질문에 2분간 답변을 하고요. 이어서 각각 1분간 답변과 반박 시간을 갖습니다.
네.
후보자에게 할당된 시간이 5초 남으면 빨간색 표시등이 깜빡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 동안 토론 준비를 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의 대통령 별장이죠.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면서 모의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A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토론 준비는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돕고 있다고 전했고요. 이 론 클레인 전 비서실장은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신년 국정연설 준비를 도운 핵심 인물입니다. 또 밥 바우어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맡아서 모의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CBS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 밥 바우어 씨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고문을 지낸 인사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말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인 신앙과 자유연합이 주최한 행사에서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지만 그렇게 많이 투표하지는 않는다면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유세도 있었네요.
네, 필라델피아의 흑인 유권자들에게는 강력 범죄로 황폐된 도시를 고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2일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에서 열린 유세에서 경찰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면제권을 부여하고 폭력과 싸우는 도시에 연방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집권 기간 폭력 범죄와 살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시 대통령 그 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그 토론 관련 얘기를 더 해보죠.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얘기하자면 모두 상대한테 기회가 될 만한 그런 결점, 뭐 흠을 갖고 있는데요. 토론의 쟁점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약점입니다.
네. 아,
뭐 바이든 대통령 역시 비슷한 부담이 있죠.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네.
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을 때 헌터 바이든 씨의 해외 사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 외에 이 낙태 권리와 이민 문제, 이 물가 급등,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미국의 외교 정책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고령 후보 간의 맞대결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81살, 트럼프 전 대통령 78입니다.
네.
토론이 생중계되는 만큼 이 건강 상태와 관련된 실수를 하는 후보는 또 타격을 받게 될 텐데요. 평소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실수가 잦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본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90분 내내 서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올해 초에 국정연설 때처럼 활력을 보여주기를 민주당 선거본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텔레비전 토론에 두 사람만 참석합니까? 다른 후보도 있습니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3후보로 존재감을 보였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씨는 토론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충족하는 4개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최소 15% 지지율을 획득해야 하는데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케네디 씨는 자신을 무대에서 배제한 것을 비민주적이고 비미국적이며 비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그 항공기 비행기 만드는 보잉사 소식입니다. 자, 이딴 사고가 일어나면서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서 미국 검찰이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네, 미국 검찰이 법무부에 보잉을 형사 기소하라고 권했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보잉이 지난 2021년 합의를 어긴 점을 지적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로이터통신이 23일에 제일 먼저 보도했는데요. 법무부가 다음 달 7일까지 보잉에 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보잉은 법무부와 합의를 하고 기소를 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아닌가요?
네, 당시 보잉이 연방항공청 FAA를 속인 혐의에 관한 형사기소를 피하는 대신에 규정 준수 관행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2021년 737 맥스 추락사고 두 건이 있었고 보잉은 법무부와 25억 달러에 합의를 했던 거죠.
네, 근데 그 사건들이 모두 추락사고였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라이언에어 항공사의 보잉 737 맥스 기종 여객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서 탑승자 189명 전원이 숨졌고요. 다음해 3월에는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항공사 여객기가 추락해서 역시 탑승자 157명 모두 숨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법률적인 문제는 그럼 또 다른 건가요?
네. 올해 1월 5일에 알래스카 항공사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사고가 문제가 됐습니다. 관건은 이번 사고가 2021년 합의에 따른 3년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 5월 보잉이 2021년 합의를 어겼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올해 1월 사고라면 그 하늘로 올라가던 항공기 이에 그 벽체가 문 쪽이 뜯겨 나갔던 그 사고 말하는 건가요?
네, 당시에 5,000m 상공을 비행하던 보잉 항공기의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갔었죠.
네, 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따르면 비행기를 조립 제작할 때 이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잉은 지난 4월에 경영진 사퇴 발표하면서 위기 관리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네, 이 로이터통신이 보잉이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형사 기소까지 되면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보도에서 한 관계자는 보잉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추가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보잉이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와 계약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보잉사는 그 형사 기소 말고도 또 다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네, 법무부가 현재 그 형사 기소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만약 법무부가 보잉을 기소하지 않으면 2021년 합의를 1년 더 연장하거나 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 제재나 규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관 파견 혹은 보잉의 유죄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미국 집값 소식 전해드리죠. 물가가 미국 대선의 주요 정점으로 등장을 했는데 미국의 주택 가격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전후로 크게 올랐다죠.
네, 미국 하버드대학교 주택연구센터가요, 20일 2024 미국 주택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주택가격이 2020년 이후에 약 4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주택 구입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금리가 뭐 높아져서요. 주택 그 대출이죠. 모기지 비용도 올랐고 그래서 집을 사고 싶어도 참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30년 그 모기지 금리가 7%를 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이 줄다 보니까 미국의 주택 소유율이 2023년 기준 65.9%에 그쳤습니다.
네.
전년 대비 0.1%포인트 오르긴 한 건데 이게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네. 뭐 집값이 오르면 가치가 오르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면은 임차인이나 새로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중간 주택 그 판매 가격이 중간 가계 소득의 약 5배까지 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좀 더 부담을 느끼게 된 건데요. 임대 시장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이후에 주택 임대료가 26% 올랐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임대료 $1,000 미만의 주택 600만 채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높아진 금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임차인의 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대개 보면 경제가 나쁘면요. 돈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임차 가구 중 절반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 비용과 공과금을 내는 데 지출했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 수준인데요. 하버드대학 주택연구센터의 알렉산더 허먼 수석연구원은 주택 임대료가 수십 년 동안 소득보다 빠르게 올랐다면서 팬데믹 시대의 임대료 급등은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은퇴한 노령 인구도 그렇고요. 또 경제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람들은 좀 소득이 적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금의 그 주택 시장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주택 관련 비용 부담이 된다는 주택 소유자도 소득 3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서 대부분 증가했습니다.
네.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의 약 27%와 주택 소유자 약 23%가 현재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험료는 2022년 5월부터 1년 사이 평균 21% 증가했고요. 재산세도 올라서 주택 소유 비용이 더 증가했습니다.
네. 자, 내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인종별 차이도 있다고요.
네, 올해 1분기 기준 히스패닉의 주택 소유율이 49.9%, 흑인의 경우 46.6% 정도입니다.
네.
백인 가구가 74%니까 현저히 낮은 거죠.
네.
또 중간 가격 주택에 대한 월세를 감당할 만큼의 소득이 있는 흑인 임차인은 8%, 히스패닉 임차인은 13%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경제의 그래프를 보면 주택이 공급이 늘면은 가격이 좀 낮아질 텐데 이런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은가 봅니다.
네, 기존 주택 공급 역시 부족합니다. 올해 3월 기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이 2019년보다 34% 줄었습니다.
네.
현재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그 3.2개월 분의 공급량에 불과한데요.
네.
2023년 연간 주택 거래가 19% 감소해서 거의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매물이 이렇게 부족한 게 주로 모기지 금리 차이 때문인데요. 기존 주택 모기지 상당수가 저금리의 고정금리인데 이사할 경우 새 모기지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의 정식 명칭은 미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글자 그대로 50개 주를 모아 만든 나라이고요. 연방정부와 함께 주정부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 정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I am proud to announce that businesses that can open up today. As you know, barbershops and hair salons as well as gyms are already open.
지난 2020년 5월 18일 텍사스주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주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 검사 건수가 배 이상 늘었다면서 이날부로 많은 개인 서비스 사업체가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방정부에 부여되지 않은 권한들이 주정부와 지역 정부들로 나뉘는 주들과 국민에게 유보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나 지역정부와 더 많이 접촉합니다. 운전면허나 주차권뿐만 아니라 경찰서, 도서관, 학교들은 보통 주정부와 지역정부 감독 아래 있습니다. 각 주는 자체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고 이들 문건이 연방 헌법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엘라베마주 헌법은 약 31만 자로 쓰여 있고 이는 연방헌법에 나온 단어보다 40배 이상 많다고 백악관은 설명합니다. 모든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전범으로 하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로 구성됩니다. 연방헌법은 주정부가 행정, 입법, 사법부로 구성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가 공화정체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hat prompted Texas to sue Yelp for what Paxton, the state attorney general, says is misleading and inaccurate language. Yelp is suing.
모든 주의 행정부는 주민들이 직접 뽑는 주지사가 이끕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지사 외 선출직으로 부지사나 법무장관, 총무장관 등을 두고 있지만 행정부 조직 방법은 각 주의 고유 권한입니다. 미국 내 모든 주에는 선출된 대표들로 꾸려진 의회가 있습니다.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됩니다. 주 상원의원 임기는 보통 4년이며 주 하원의원 임기는 보통 이보다 짧은 2년입니다. 주사법부는 보통 주대법원이 이끌며 대법원은 하급 주법원들에서 올라오는 상고를 심의합니다. 주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연방헌법에 부합하느냐는 물음이 나오면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의하기도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정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특히 한국전쟁에서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으면서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 플리트는 1892년 3월 19일 뉴저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제임스 올워드 벤 플리트였습니다. 아버지는 남북전쟁 때 북군에서 싸운 윌리엄 벤 플리트, 어머니는 메도라였습니다. 할아버지 조스와도 독립전쟁에서 민병대에 들어가 싸운 분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아직 어린 아기였을 때 가족은 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이주했습니다. 유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낸 제임스는 바토우에 있는 고등학교 서머린 인스티튜트를 졸업하고 1911년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생도였습니다. 그러나 4학년 때는 학교 미식축구 대표팀의 풀백을 맡아 무패의 기록을 남길 만큼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1915년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그해에 같이 졸업한 동기들 중에는 5성 장군 아이젠하워, 4성 장군 오마 브래들리, 그리고 4성 장군 벤 플리트 등 장성들이 많이 나와 별이 쏟아진 학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보병 소위로 임관된 벤 플리트는 1차 세계대전 중 유럽 원정군으로 프랑스에 배치됐습니다. 이때 대위로 승진한 벤 플리트는 미군 6사단 제17기관총 대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1918년 10월 미우스 아르곤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시가 되자 벤 플리트는 미국 내 여러 대학의 학군단 단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나마 운하를 경비하는 제42 보병연대 대대장을 지냈습니다. 이처럼 평화 시 여러 직책을 두루 맡았던 벤 플리트는 1941년 대령으로 제8 보병연대 연대장이 됐습니다. 벤 플리트 대령의 제8 보병연대는 영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벤 플리트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여하는 4군단 예하의 제8 보병연대를 지휘했습니다. 이때 벤 플리트 대령의 능력을 알고 있던 브래들리 군단장은 그를 D-Day에 오마하 비치에 상륙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벤 플리트는 뛰어난 지휘 능력을 과시하며 소수의 희생으로 해안에 상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벤 플리트는 별을 달게 됐고 미 제2사단의 부사단장이 됐습니다. 90사단이 창설되자 브래들리 장군은 주저없이 벤 플리트를 사단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소장으로 진급한 벤 플리트 장군은 2차 대전 말기 3군단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그는 1945년 2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미군의 선봉 부대로 라인강을 건너는 레마겐 교두보 돌파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의 병력은 유럽 전선의 막바지에 선봉으로 독일을 가로질러 나갔으며 2차 대전 최후의 날에는 이미 오스트리아령 알프스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패튼 장군은 94단과 3군단 사령관 때의 밴 플리트의 활약을 보고 자신의 휘하 장군들 중 가장 뛰어나다고 극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밴 플리트 장군은 유럽 주둔 미군 부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밴 플리트는 그리스군의 훈련과 정치적 안정화에 노력했습니다. 이어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미 제1군단장을 맡았습니다.
밴 플리트 장군이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1951년이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한국전쟁을 지휘하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전쟁 확대를 주장해 워싱턴과 갈등을 빚은 끝에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새 유엔군 사령관에는 매튜 리치웨이 중장이 임명됐습니다. 밴 플리트 장군은 리치웨이 중장이 맡고 있던 주한미 8군 사령관직을 넘겨받게 된 것입니다. 밴 플리트 장군은 1951년 4월 14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산군이 두 차례에 걸쳐 전면 공세를 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밴 플리트 장군이 도착하자 거의 즉각 유엔군을 향한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 제3군단이 중공군의 포위 공격으로 붕괴돼버린 상황에서 밴 플리트 장군은 노련한 방어전술로 중공군의 서울 재점령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밴 플리트는 미군 포병의 탄약 보급률을 5배까지 늘려 무제한 포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적군의 위치를 초토화하는 작전으로 그는 끝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밴 플리트 중장은 이때 뛰어난 전공으로 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 달 후 밴 플리트는 유엔군에게 철의 삼각지대를 향한 북진을 명령했습니다. 그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부로부터 공격 이전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당시 공산군은 평화회담을 제안했고 트루먼 대통령은 그에 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전협정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극력 반대하고 있었고 밴 플리트 장군의 생각도 그와 같았습니다. 양측 군대는 정전협상이 종결되기 전까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1951년 늦여름, 밴 플리트는 여러 건의 소규모 공격작전을 전개해 단장의 능선, 피해 능선 등을 점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자 다시 상부로부터 더 이상의 모든 공격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정전회담이 다시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밴 플리트군은 극히 소규모의 제한적인 공격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장군은 갈수록 불만이었습니다. 그 같은 소극적인 공격으로는 군의 사기도 떨어질 뿐 아니라 군대의 안전을 지킬 탄약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밴 플리트 장군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전력을 다해 공산군을 물리치려는 자신의 노력이 워싱턴에서 저지당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을 훈련시켜 전투에 투입시키려는 노력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그러한 계획을 억제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밴 플리트 장군은 한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미군 교관들을 동원해 여러 지역에서 한국군 신병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밴 플리트 장군에게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공군 소속으로 역시 한국전에 참전 중이던 외아들 제임스 밴 플리트 대위가 1952년 4월 북한 지역에서 야간 공습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미군은 1954년 실종된 제임스 대위를 사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이 끝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밴 플리트 대위는 중공군의 포로가 돼 러시아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전협상은 2년이나 끌다가 1953년 7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나중에 밴 플리트 장군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그때 유엔군이 공격을 계속했으면 한국전은 승리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밴 플리트 장군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1953년 1월 8군 사령관직을 맥스웰 테일러 중장에게 넘기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밴 플리트 대장은 군 생활 38년 만에 61세로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밴 플리트 장군이 퇴임하자 그는 내가 가진 최고의 지휘관이었다고 찬양했습니다.
밴 플리트 대장은 세계의 Distinguished Service Cross, 퍼플 하트를 포함해 수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았습니다. 밴 플리트 장군은 전역 후 부동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20세기 폭스사 등 유명 기업체들의 최고 경영진에도 참여했습니다. 1957년에는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설립하는데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밴플리트 장군은 1992년 9월 23일 플로리다주 목장에서 100회 생일을 보낸 지 약 6달 후 타계했으며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큰 키에 파란 눈의 사성 장군은 최말단 1등병에게까지도 자상한 배려와 인격 존중의 태도로 병사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를 흑백이 분명한 무장이자 덕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한국전중 미 8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한국을 사랑했던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동의할 수 없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hear about the new policy?
Yes, they're going to start monitoring our internet usage.
I feel like they don't trust us.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Yeah, it seems pretty unnecessary.
I can't understand their reasoning at all. It's just going to make everyone more stressed out.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하는 회사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I ca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I don't understand. I can't comprehend. I don't see a reason for it. I see no reason. I don't see any logic behind it. I can't fathom it. I don't grasp it. I can't figure it out.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Fail to see.
보는 것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해 못한다는 뜻입니다.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I can't understand their reasoning at all.
나는 그들의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the new policy?
Yes, they're going to start monitoring our internet usage.
I feel like they don't trust us.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Yeah, it seems pretty unnecessary.
I can't understand their reasoning at all. It's just going to make everyone more stressed out.
대화 해석해 보죠.
Did you hear about the new policy?
새로운 정책에 대해 들었나요?
They're going to start monitoring our internet usage.
그들은 우리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할 거라고 합니다.
I feel like they don't trust us.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It seems pretty unnecessary.
불필요한 것 같아요.
I can't understand their reasoning at all.
나는 그들의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It's just going to make everyone more stressed out.
이것은 단지 모두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할 겁니다. 오늘은 동의하지 못할 때 이해 못하겠어요.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왜 그런지 모르겠다.
Fail to see.
Fail to see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대화 한 번 더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about the new policy?
Yes, they're going to start monitoring our internet usage.
I feel like they don't trust us.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Yeah, it seems pretty unnecessary.
I can't understand their reasoning at all. It's just going to make everyone more stressed out.
비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fail to see why it should matter.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Fail to see.
Fail to see,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현. Fail to see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